이번에 나고야 대호 오늘 지금 야쿠자 분위기가 나는데 좋습니다.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여러분하고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도 사실은 뭐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사도 마띠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두라고도 하니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원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라고 하는 개인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성천하실 때그 기록과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정말로 하나 되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후반부는 거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먼저 뽑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띠아를 뽑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 건데요. 일단은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띠아에 관한 얘기가 이 이후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절수를 이렇게 할애하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역할이나 아니면 뭐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인본주의 있어서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마띠아를 이렇게 뽑았는데 왜 뽑았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왜 뽑았어? 없어도 될 사람인데 왜 뽑았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잘못 뽑았다. 안 뽑아도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도행전 1장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얘기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왜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일단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두 구절을 이제 인용합니다. 이제 한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이고요. 한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인데 이두 구절이 가룟 유다에 대한 구절이었고 결국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뽑힌다고 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한 그대로의 성취였던 그런 순간이구나. 그러면 예언한 대로 일단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가룟 예언하신 대로 예언한 그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게 말씀에 예언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이 말씀하셨고 조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별한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하고 상관이 없이 열두 사도 안에 가룟 유다가 빠진 겁니다. 이 사람이 빠져서 죽은 건 둘째 문제고 12 안에서 빠져서 1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체, 완전체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한 명 죽었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제일 첫 순교를 누가 하게 되냐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뭐 좋게 한 20, 30년 이상은 흘렸다고 볼 수 있죠.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12에서 완벽하게 1이 빠져나간 거죠. 12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였던 그런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만드셨겠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이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3일체, 뭐 안식일의 7의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12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이제 12, 뭐 제자들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14만 4천 명, 그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 공간의 완전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1년이 12개월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간으로 얘기한다면 3차원이 사방으로 늘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3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이라고, 동서남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충족을 시키는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미로는 12가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12 안에는 완전한 통치를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자체가 배신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11이 된 겁니다.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하늘 보좌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하늘 보좌 이렇게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예, 상징적인 거죠. 예,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네 생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천막군대, 하늘의 천막군대, 이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24장로가 누구냐면, 24장로가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장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기둥과 그 다음에 어떤 기초석에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한 명을 추모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12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꼭 말띠아를 뽑아야 됩니까? 특별한 어떤 뭐 역할도 없었던 것 같고 대단한 흔적도 없는데 꼭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 왜그 말띠아를 뽑는데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한 의미로 또 말씀의 예언의 어떤 성취의 의미로 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 그러니까 11명이 뭔가 직무를 맡을 때 부족합니까? 사실 뭐 12명 일하나 11명 일하나 그렇게 될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요. 또 말씀에 예언하셨을 때도 그 다음에 성취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공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걸 진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요란스러울 정도로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마띠아가 요 구절 말고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데 왜 그리 이렇게 요란스럽게 뽑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보좌에서 열두 지파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10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서, 이긴 시간들, 또 자, 이, 이 내용들을 허락해서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격을 논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의 어떤 충언을 얘기할 때, 20절, 21절을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모든 날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에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이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동고동락한다. 그러니까 그냥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먼 발치에서 예수님 뭐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사도들처럼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인격적인 교제하고 요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사를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다. 과연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언을, 그것을 증언할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공생애 때 항상 같이 다니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해왔던 자 중에 진실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참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을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신실한 두 사람을 뽑았는지 아니면 조건 되는 사람이 딱두 사람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얕은 두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놓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마띠아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왜꼭 뽑아야 됐지?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도의 자격이 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사도를 뽑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한번 훑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16절부터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 일어나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될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로 갖다 대면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의 근거, 말씀이 이렇게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뽑혀질 자격 기준을 올렸을 때그 120명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을 했어요. 맞다. 과연 그게 자격 조건이 맞다. 그래야 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이 사도가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겁니다. 사실 그 120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격 조건을 제시했을 때다 공감을 했어요. 세 번째는 뽑을 때도 보면 이 선출하기 직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예, 그게 뽑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이게 좀 위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비 뽑기가 유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통로 중에 하나를 제비 뽑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제비 뽑아서 뭔가를 했던 게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먼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 성에서 범죄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간을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찾아요. 야, 지파 다 모여. 이래가지고 지파 쭉 뽑아가지고 한 지파 뽑고 그 지파 안에 문중 다 모여. 이래가지고 쭉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아간을 뽑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에 그리고 혹시 이제 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 기억나시죠? 이것도 사실 제비 뽑기 일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릴 때에 대표적인 어떤 이 염소를 이렇게 죽이는 이 염소가 있고 또 하나 이 아사셀이라고 광야에 내보낸 그런 염소가 있습니다. 그거 제비 뽑을 때 아사셀 그 염소를 제비 뽑을 때도 그거 보내 선 그거 할 때도 이제 제비를 뽑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구약에 어떤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제비 뽑기가 사실 사도행전 1장 요 사건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거든요.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사도행전 16장에 어디로 갈까요? 할 때도 제비 뽑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성령 인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불신자 방법이거든요. 이게 숫자 많이 드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숫자 많이 드는 각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보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가요? 가톨릭에 보면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연옥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화의 과정으로 연옥을 간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여기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잘안 믿는 거지. 대부분이 연옥 가서 거기서 정화의 장소로서 일정 기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하고 미사 참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이렇게 정화의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좀 이렇게 짧아진대. 그럼 빨리 천국 가고 그 밑에 아무런 뭐 없으면 오래 있다가 이제 천국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가톨릭 눈으로 볼 때도 똑바로 믿는 놈이, 아니, 똑바로 믿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바탕에 교회의 어떤 저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그냥 손 들어서 다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차선책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수기를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야, 장로들 모여봐. 아니면 감독들 모여봐. 손들어. 이래가지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사실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정상이고, 각자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사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이렇게 이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이 다수결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입장에서 좀 슬픈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각자 받는, 그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실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아내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실제로 교통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아니, 저기 사람 죽어가는데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살리는 거야. 그 얘기할 때에 뭐 이렇게 건널목에 섰는데 파란불이 이렇게 켜져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가려지거나 희미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사실은 성령과 교통하지 못할 때는 사실 가장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구약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난 것이 이 구약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으니까 사실 그때 신앙생활을 한 것이 훨씬 나았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구약 때보다, 예수님 당대보다 너무나 더 축복을 받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상태로 모든 전 공간에, 모든 시간대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축복받은 시대인데 이 성령의 교제를 놓쳐버리면 그냥 마치 과거만 추억하는 옛날엔 그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책 속에 기록된 아니면 과거의 추억만을 돌이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굉장한 맹점 중에 하나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 때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 당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성령이 내주하셨던 이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실제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하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진실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교통하며 소통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 그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어떤 제비 뽑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약간 좀더 나갔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제 더 이상 제비 뽑기가 필요 없고 성령의 인도를 왜 그러냐 각자의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성령 인도받는 것이 최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마띠아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띠아에 대한 별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건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공생의 전 기간을 마띠아는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같이 다녔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명을 뽑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았던 중에 두 명이었는지, 아니면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두 명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후자라고 얘기하면, 열두 사도들에게 조금 속된 말로 곱슬이 끼어가지고 날 인정도 못 받고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했고, 이 사람은 지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뭔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을 저분께 충분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 같아. 전혀 부르심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전혀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쫓아가시, 환영도 안 해. 오라고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은 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열두 사도라고 하면서 잘 모였는데 늘 쫓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만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만 있잖아요. 늘 같이 다 했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는 이 사람 못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서럽게 했다. 아니면 뭐 우리 속된 말로 왕따시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멤버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곱살이 끼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주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자 사도들이 자기를 부르든지 말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또둘 중에도요. 한 명은 뭐가 설명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표현할 때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두라고도 하고, 이름이 요셉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불리울 정도는 사실은 유력하다는 뜻이고, 꽤나 인정받았던 얘기입니다. 요 이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웬만큼 알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명 쫓아다니는데 한 명은 그래도 좀 스펙이 있는 거지. 조금 인정이 있고 능력 좀 있고 이렇게 다닐 때도 뭐 별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 마띠아는. 그냥 막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별명도 없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두 명인데 한 명은 잘났어. 이 사람은 잘나지도 않아. 요런 사람입니다. 마띠아.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 이 마띠아가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띠아를 알아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실은 파송했지 않습니까?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유일한 사람 마띠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심지어 환상 중에도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도다. 너 내가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겁니다. 충분히 자격지심이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시종일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유명한 자가 있어도 뭐 유명한 자가 많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며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숨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 없는 자, 딱 유일하게 사도행전 1장밖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사실은 마띠아에게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축복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험의 그런 현장들 아니었겠나. 늘 열두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중요한 자리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좀 알아봐 주는데 자기는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다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제 모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의 이미지였어요. 제가 이제 온 교회가 저희 집을 알아요. 근데 온 교회가 조금 딱하게 여기는 그런 집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 또래 아이들, 제 선후배도 저희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다 이제 그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나마 뭐 성격이나 와일드하거나 뭐 뛰어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의기소침했냐면 대학 1학년 때 이게 사진을 찍는데 예, 제가 웃을 때 입 가리고 웃었다니까. 호호호 이러고서. 정재영 혹시 아십니까? 그 개개처럼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밟아도 돼.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꾸준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랬던 인물입니다. 마띠아를 이제 보면서요, 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명한 전혀 이름 드러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열두 사도들 중에 가장 무명한 자가 바로 이제 아무런 흔적도 없고,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과연 굳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됐냐라고, 이 실패작 아니냐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전승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그 야,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근처에 이렇게 약간 위쪽에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터키. 터키 위에 이 흑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흑해. 거기를 싸고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흑해 한쪽에 지금은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툼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그 바툼에 가면 이제 마띠아 이게 터가 있습니다. 마띠아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중앙 카파도기아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AD 80년경에 이제 이 흑해 동부 연안 지금 현재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그 시대 지명으로는 콜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 마띠아의 순교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아니면 도끼에 이렇게 목에 잘려 죽었다, 아니면 십자가에 이렇게 막 달려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순교의 설들이 있는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간 인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뽑아내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 열두 보호자에 앉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이제 마띠아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능력 하나 없고 유명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부르든지 말든지 다수의 사도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인물 중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뭐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정말 여러 곳에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되는 참으로 신실한, 무명하지만 신실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했던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띠아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도 맞는데, 더 나아가서, 마띠아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진짜로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 예. 마띠아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예, 이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각 교회를 이제 이끌고 계신 우리 교육자들 보시면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대단해요. 예, 뭐 그래도 광명한 성도들이라도 좀 있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크지 않은데 다 교육자들이 뭐 사례받는 교육자들도 거의 없고 다 자기 헌신할 거 다 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에 다 헌금하고 또 자기 맡은 날에 헌금하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또 이제 목사가 칭찬에 이렇게 서투르고 그리고 이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저 대우보고 약부자라고 하지 뭐 없어요. 제가. 그런데도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어떤 교육자들보다, 전 세계 어떤 교육자들보다 너무 귀중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 성도들 어떻냐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스태프들이 되고 막 나중에 우리 청년들 다 목회자 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수선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냔 말이야. 전 세계에 어디 이런 귀중한 인물들이 있냔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 코람 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드리는. 예. 조금 소문 나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내 주인 모이고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줄 아는 것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깨닫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띠아처럼 신실하게 삽시다. 또 동시에 마띠아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마띠아가 받은 은혜가 크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인중해주면 그래도 다운됐다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마띠아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 길을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닌가. 예전에 레간자라고 하는 차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강하다. 이런 선전할 때 조용한데 강한 거야 이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수 있는 비밀. 그게 마띠아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다 흔들리잖아요.
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정치와 경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떤 뭐 우리를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마띠아가 받은 그런 큰 은혜 꼭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마띠아에게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던 마띠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come on.